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시간 오늘도 주님 성경이 가르친 생활 교훈의 한 주제를 또 잠시 묵상하며 또 한마디 증거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쳐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또 우리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도 옳은 것을 분간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주부에 있는 대로 안락사라는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안락사. 많이 우리가 이제는 좀 익숙해져 있기는 합니다. 짐승 같은 것은 뭐 안락사를 시킨다 그런 말들 들었기도 하고 사람에게는 그런 말을 잘 아직은 익숙하지 않는 말이지만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가 됐습니다. 영어로는 유타네시아라고 유타나시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우리말에는 안락사. 유타네시아라는 말은 편안한 죽음, easy death. 영어 영영사전을 보면은 easy, 편안한 죽음 혹은 painless putting to death. 고통이 없게 죽게 하는 것, 뭐 이런 표현을 설명을 주는데 편안한 죽음, 우리는 안락한 죽음, 안락사 그렇게 표현합니다. 혹은 또 조금 다른 표현으로 자비로운 살인. 살인은 다 무서운 남 죽인다 그러지만 자비로운 살인, mercy killing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 안락사라는 개념은 좀 어려운 또 그런 어떤 문제들을 담고 있는 개념이기는 합니다. 안락사는 크게 적극적인 안락사, 소극적인 안락사 두 개의 개념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말하는데 적극적인 안락사라는 말은 불치병이나 난치병, 불치병 혹은 난치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자를 독극물 같은 주사를 하면 죽는 그런 독극물을 주입함으로써 죽게 하는 것을 적극적인 안락사 그러면 그냥 죽이는 거죠. 그 불치병, 난치병이니까 어차피 고통 가운데 오래 있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다. 그래서 죽이는 것입니다. 무슨 약물을 투여해가지고 죽게. 이런 적극적인 안락사, 좀 완전히 살인에 거의 가깝게 느껴지는 개념이죠. 그런 적극적인 안락사 개념도 있고 또 소극적인 안락사라는 말은 이런 불치병이나 난치병 고통 중에 있는 환자에게 본인이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자꾸 나를 갖다 살리려고 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산소호흡기 계속 끼어서 힘들지 말고 산소호흡기 띄세요. 예, 호흡, 산소 공급을 해야 사람이 사는데 산소호흡기 하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게 금식, 단식을 하는 거죠. 물도 주지 마세요. 음식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음식도 먹지 않고. 그러면은 사람이 그런, 그게 생명 유지수단인데, 산소와 물과 또 음식은 그거 안 먹으면 죽어요. 노인들 보면은 노인들이 돌아가시는 것이 아파서 돌아가는 것보다는 영양실조로 돌아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결국 잘 먹지 못해서. 그래서 곡기가 끊어진다. 곡기, 뭐 먹는 밥 숟가락을 뜨지 못하시면 오래가지 못하죠. 곡기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아파도 뭔가 한 술이라도 뜨려고 하고 억지로라도 물에 말아서라도 좀 드시고 하면은 금방 죽지 않으세요. 조금 연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명 유지수단인 음식물, 물, 또 물이나 산소, 정말 호흡이 힘들 때는 산소호흡기라도 꽂아야 되는데 그걸 빼면 뭘 갖다 죽이는 건 아니지만은 소극적으로 그렇게 되면 서서히 죽게 되죠. 빨리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명 유지 수단을 끊어버리는, 공급하지 않는 그런 것, 또 혹은 치료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약이라는 것이 뭐 불치병은 치료약이 없는 병이 불치병이겠지만은 난치병 같이 아주 고치기 어려운 거는 예를 들면 암 같은 거 투병하는 분들 보면 그렇죠. 항암제가 얼마나 독합니까? 그거 맞고 싶지 않죠. 우리가 폐결핵 같은 거 고치는 마이엠프톨 같은 그런 독한 약을 하면 사람이 굉장히 떨리고 아주 몸이 그러죠. 그래도 그런 독한 약을 써야 폐결핵이 낫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환자들이 많지 않지만은 말이죠. 또 그런 스트랩토마이신 같은 주사 같은 건 얼마나 독한 주사인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맞아서 하는데 나는 그거 싫다고 날 그냥 내버려 두라고 내가 치료약 약 먹지 않겠다고 그러면은 내버려 두면 악화돼서 결국 죽겠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소극적인 안락사 개념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내버려 두는 그러니까 생명 유지 수단을 공급하지 않고 좀 끊어버리고 또 치료약이나 영양 공급제 같은 것들을 갖다가 내가 중단해버리면은 그것은 넓게 보면은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는 그런 일들을 덜 하죠. 그렇죠. 안락사 개념이 있든 없든 간에 사람이 단식하거나 나는 이렇게 그냥 내가 죽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런 걸 끊어버리는 사람들도 덜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도 되고 어려운 그런 개념이죠. 윤리적으로 또 특별히 기독교 윤리에서 어려운 주제라고 보입니다. 세상 윤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튼 이런 적극적인 안락사, 소극적인 안락사 개념을 다 포함해서 유토네이시아 안락사라는 말을 넓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안락사는 그거 좀 이상한데 그건 안 되지. 강제로 막 그 죽는 그런 약물을 투입해서 죽게 하면 안 되지. 그거는 금방 드러나지만 나쁘다는 것이 좀 쉽게 인식이 되지만 소극적인 안락사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의학적인 문제가 거기에 결부되어 있으니까 제가 오늘날 말하는 뇌사라는 뇌사, 뇌가 죽는다. 우리는 보통 심폐사, 심장이 멈추어서 코에 호흡이 끊어지면 죽었다. 우리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알아요? 코에다 이렇게 손을 대보고 코에서 호흡이 생기지 않고 그러면은 또 맥박을 대면 맥박이 끊어져 버리면 이건 이제 심폐사라고 그러죠. 심장이 멈춰버리고 또 폐 기능을 하지 않는 호흡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죽었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는 심폐사가 일반적인 우리가 전통적인 죽음의 개념이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뇌사라는 개념이 있어요. 뇌사. 그러니까 아직 심장은 뛰고 있는데 뇌가 기능이 완전히 다 죽어버려서 뇌사가 되면 오래가지 않으면은 심폐사가 옵니다. 심장도 멈춥니다. 그러나 아직 뇌사와 심폐사 사이에 어떤 시간적인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뇌사가 죽음이라고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이런 이제 논쟁을 변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오늘날에는 이런 여러 나라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안락사 지금 넓은 의미에서 적극적인 안락사 소극적인 안락사를 다 포괄하는 그냥 좀 막연하지만 안락사라는 개념을 수용하려고 하는 안락사가 괜찮다. 그 말 속에는 적극적인 안락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개념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락사는 화란에서 네덜란드 화란에서 많이 시행되었는데 거기에서 안락사는 가망 없는 환자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하는 환자를 위한 안락사를 처음에 사용하다가 만성적 환자를 위해서 만성적 질환 치료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환자에게 안락사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고 또 신체적 질병을 위한 안락사에서 심리적 고통을 위한 안락사 이제 우울증이 너무 심하고 심리적 고통이 너무 심해서 안락사가 필요하다 이런 개념으로 자꾸 그럼 이게 굉장히 위험하게 되죠. 웬만하면 그냥 안락사라는 것을 허용해버리게 되면 웬만한 사람들을 그냥 본인도 자살 비슷하게 자살이 안락사하고 혼동이 돼서 나를 안락사시켜주세요. 자살하는 거랑 비슷하게 되고 타인을 만일 그렇게 하면 타살 개념인데 이것이 위험하죠. 그러니까 그런 경향이 있고 자발적인 안락사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내가 지금 소극적 안락사든 혹은 적극적 안락사든 그렇게 자발적인 안락사에서 비자발적인 안락사가 원치 않는데 주위 사람들이 의사가 판단하거나 식구들이 판단해서 안락사를 시키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고 말합니다. 1999년 화란에서 7천 명 이상이 안락사로 죽었다고 알려졌습니다. 화란은 2002년 4월, 2001년이라는 통계도 있는 것 같은데 2002년 4월 안락사를 합법화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고 하고 그 주위의 나라들, 벨기에나 이런 나라들이 안락사를 허용하고 그런 나라들이 자꾸 생기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안락사를 허용하는 생각이 교회 안에도 사실은 들어와 있습니다. 1991년, 91년이면 지금 여기에 화란이 99년 통계, 2002년에 뭐 합법화 이런 얘기를 하는데 1991년이면 훨씬 전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 UCC 교회, 굉장히 자유주의 교회라고 했죠. United Church of Christ, 그리스도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우리가 발음하는 UCC 교회는 안락사를 지지한다고 교회가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와, 참 자유주의 교회구나. 사상이 자유주의 신학일 뿐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안락사를 허용한다. 또뿐 아니라 자살도 허용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얼마나 괴로우면 자살을 생각하겠는가. 그거 죄 아니다. 허락한다. 허용한다. 이런 식으로 총회가 결정한, 그래서 안락사를 지지하고 자살을 허용하는 최초의 대교단이 되었다. 1991년 8월 1일째 한 제가 그래서 읽은 정기 간행물 같은 그래서 읽은 내용입니다. 1999년 또 기가 막힌 일은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은 사실은 옛날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학교였습니다. 하버드가 유니테리안 삼위일체 부정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어갔을 때 예일이라는 대학이 생겼고 예일이 또 타락했을 때 좌경되었을 때 대체하는 프린스턴 신학교, 프린스턴 로그 칼리지라고 하는 통나무 학교라고 하는 작은 데서부터 시작된 프린스턴 신학교가 시작돼서 그게 대학으로 발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는 보수적이고 옛날에 우리 박형영 박사님이 다닐 때는 아마 보수적인 학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기 프린스턴 대학교의 생명윤리학 교수인 피터 싱어의 말은 놀라운 말입니다. 그는 갓난 아기가 돼지와 소와 개보다 더 큰 생명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세상에 생명윤리를 논한다는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가 그런 말을 하다니, 예, 프린스턴 신학교가 그 지경이 됐는가? 프린스턴 대학교가 그 지경이 됐는가? 또 그는 척추장애나 혈류병 등을 가진 자를 죽일 권한을 환자들이나 의사들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런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아, 암만 본인이 그래도 그건 일종의 자살일 거고 그런 장애에 있는 환자가 나를 죽여주시오 그런 것과 같고 또 의사들이 이런 사람은 살아서 고생만 하니까 죽입시다. 그래서 죽인다면 그런 타살인데 살인의 문제인데 그런 것을 이런 프린스턴 대학교의 피터 싱어라는 생명윤리학을 다루는 윤리 문제를 다루는 윤리 교수가 그런 말을 하다니 또 그는 불구가 된 어린 아기를 죽이는 것은 한 인간을 죽이는 것과 도덕적으로 똑같지 않다. 불구가 된 어린아이는 죽여도 괜찮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와, 이런 말. 그건 일종의 안락사 문제와 관계되는 그런 생각이 아닐 수 없죠. 안락사 옹호자들이 제시하는 근거를 보면 한 세 가지쯤에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안락사 옹호자들은 사람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고, 보통은 존엄사 그런 표현도 있죠. 존엄사. 사람이 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고, 심각하게 고통스러운 생활은 죽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나는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통 중에 살다니 이건 존엄한 인생이 아니다. 그러니까 안락사가 정당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존엄하게 살아야 할 권리를 생각할 때에 이런 고통 가운데 사는 그런 삶보다는 안락사가 더 존엄하게 죽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정당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인본주의, 휴메니즘이라는 말을 많이 쓰, 세상에서는 휴메니즘, 뭐 인문주의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은 휴메니즘이라는 말은 인본주의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것은 인간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정되고 모든 일을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사람이 모든 것의 기준이라, 아주 고대 헬라 시대 때부터 있는 철학의 한 사상입니다. 사람이 만물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옛날부터 있었죠.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입니다. 그런 인본, 휴메니즘이라고 근사한 말로 표현하지만은 인본주의, 인문주의,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사람이 자기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살도 자기가 원하면 자살할 수 있고, 낙태도, 지난 시간에 생각해 낙태도 본인이 여자의 권리, 자기 결정권의 권리인데 여자가 아기를 낳든지 안 낳든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낙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생각이고 안락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 행위를 오늘날 흔히 많이 말하는 사생활의 자유와 권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생활의 자유와 권리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지, 그걸 뭐가 하라 하지 말라 그렇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자기 결정의 문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러니까 안락사는 합당하다, 이런 주장이죠. 둘째로, 안락사 옹호자들은 안락사가 심각하게 고통당하는 병자들을 그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안락사든 또 소극적으로도 해서 빨리 죽게 하면 어차피 오래가는 고통보다는 빨리 끝내는 것이기 때문에 병자 자신에게나 또 병자를 돌아보는 가족들에게 선한 일이랍니다. 그것이 안락사는 선하고 자비로운 행위이기 때문에 정당하다, 그런 주장을 해요. 얼른 들으면 그 선하게 보이면은 그들의 주장이 뭐 그럴듯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아니, 본인이 고통스러운데 고통스러운 걸 끝나게 해주는 게 착하고 선한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안락사는 괜찮은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 셋째로, 안락사 옹호자들은 거기에 더 나가서 안락사가 실제적으로 가족들의 무거운 경제적 부담 또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그게 선하다는 것입니다. 얼른 들으면 인간 편에서는 그럴듯한 것이 있긴 있죠. 우리가 사람이 아프면 아파서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은 몇 개월, 몇 년을 그렇게 끌면 아마 몇 천만 원, 몇 억을 다 날려버릴 것입니다. 그 돈 남겨놨으면 자녀들에게 좀 그래도 도움이 될 돈을 다 본인이 까먹어버리고 간다, 그런 표현하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얼른 인간적인 논리에서 보면은 그럴듯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손실을 덜어주고 사회적인 부담, 사회적인 지출이 얼마나 심한데 그거를 덜어주니까 안락사는 차라리 선한 일이 아니냐, 이런 논리인 것입니다. 노인들이 자손들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 죽는 것은 선한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죠. 그거를 노인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병으로 고생해서 자녀들에게 누를 끼치는 것보다는 내가 병원 치료 안 받겠다, 가서 수술 받아야 돼요, 뇌수술 받아야 되고 굉장히 암수술 받아야 돼요, 그럴 때 받아봐도 오래 살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안 받겠다, 내가 받으면은 이것 때문에 몇천 몇억을 다 까먹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남겨줄 유산도 별로 없는데 내가 그래서 되겠느냐, 그러면서 본인이 그것을 만일 절제를 하거나 그렇게 한다면 그런 경우들이 더러 있고 그러죠. 뭐 저 자신도 사실은 우리 집사람이랑 얘기할 때 우리가 그런 아주 치명적인 그런 진단을 받고 하면은 병원 가지 맙시다, 그런 얘기들을 하기는 하죠. 막상 그래도 집사람이 아프다 그러면은 제가 그게 쉽지 않죠. 가서 그래도 하는 데까지 고쳐보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말은 고쳐봐도 되지 않는 그런 진단이라고 판단할 때 가봐도, 가면 결국 우리가 돈도 별로 없으면서 돈 다 까먹고 그러면 더 힘만 남은 사람이, 살아남은 사람이 고생만 더할 것이 뻔할 때 갈 것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할 수는 있고 또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생각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얘기도 더러 하기도 했죠. 노인들에게 경험적으로 보면 그렇더라고요. 한 80 넘은 노인 70, 80 넘으면 예를 들면 뇌 수술을 해봐도 그래서 오래 사는 걸 별로 못 봤어요. 한 60대 정도 되면은 그때는 수술을 해도 그것이 잘 몸을 관리하면 7, 80 계속 사는 분들은 우리 교회도 있지만은 그러나 만일 80쯤 됐는데 뇌수술을 해가지고 과연 그분이 살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주로 병상에서 그저 연명치료하듯이 그렇게 좀 연장, 생명 연장은 될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그를 자녀들에게 넘겨놓으면은 자녀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일단 병원에 들어가면 지금 나라의 법은 병원에 일단 들어가서 치료를 받으면 못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아직은 지금 여기 말하는 이런 소극적인 안락사나 뇌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것이 없어서 잘못하면은 그런 판결이 근래 하나 나오기는 했지만은 잘못하면 의사들이 들어갑니다. 병원에 일단에 수술하고 중환자실에 있는데 우리는 돈도 없고 그러니까 내주세요 하고 환자를 데려가서 만일 죽으면은 잘못 소송을 걸면 의사들이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묘한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요. 자,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 아니냐 그런 제 논리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세 가지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심히 고통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그것이 거의 선한 일이 아니냐 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에서도 선하지 않느냐 이런 제 논리가 안락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근거가 그런 세 가지쯤 된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 지금 이 세 가지 주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성경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올바른 생각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우리가 비평하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지금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서 술, 담배 문제도 낙태 문제도 이 안락사 문제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에 저촉되게 행해서는 안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지고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목적이 선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악한 방법으로 행하는 것을 정당화시키지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그럴듯해도 그것이 선하게 보이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그를 죽인다 또 고의적으로 죽게 한다 본인이 원하지도 않은데 그냥 가족들이 죽게 한다 그런 것은 그것은 용납되기 어려운 생각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이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어긋나게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반론이고 둘째로 사람의 생명을 죽일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 아무에게도 그 권한이 없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5장 24절에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호흡을 주장하신다.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벨사살 왕의 호흡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니까 오늘도 아침에 깨어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예배당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면 오늘 밤 자다가 내일 아침에 암흑에 죽었다 심장 쇼크로 죽었다 그렇게 광고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깨서 호흡을 하면 주여 감사합니다 내 호흡을 오늘도 연장 내 생명을 연장시켜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호흡을 주장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참 별것 아니죠. 그런 면에서 보면 호흡을 하고 있으니까 살아있지 호흡이 끝나면 죽는 것입니다. 호흡하고 호흡 안 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그 차이가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 심장이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쓴 심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지, 그러다 어느 날 그 심장이 멈춰버리는지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움직이라 하니까 우리가 움직이고 호흡을 주장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오겠느냐, 오늘 밤에 와야지 하고 우리를 부르시면 심장이 멈추는 것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죽었다, 그리고 그는 영혼이 몸을 떠나간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도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부자 농부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는다, 그건 호흡을 끝내는다는 말이죠. 우리의 호흡을 하나님께서 끝낼 수 있다.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 간다고 하나님이 오너라 그랬는데 안 갑니다. 나는 못 갑니다. 일주일만, 예, 한 달만, 그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가는 분들 보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일주일만 더, 한 달만 더 그러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니, 와야 돼, 그런 분들은 가시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안에 있다. 그러므로 합법적인 사형, 하나님께서 사형은 합법화되어 있어요. 합법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형을 시키면, 사형은 생명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건 벌이니까 합법적인 사형이나 또 정당방위, 전쟁은 많은 사람을 죽잖아요. 성경에도 많은 전쟁의 역사가 있고 많은 사람이 죽고 죽이고 하는 역사입니다. 전쟁은. 그렇죠? 그러니까 정당방위적으로, 예를 들면 북한이 쳐내려오면 우리가 그냥 다 전쟁하지 않고 우리 항복, 그러면은 전쟁 안 하고 통일전쟁 되죠. 요새 좌파들이 얘기하는 대로 6.25는 통일전쟁, 북한에서 쳐내려오는 전쟁이면 우리가 전쟁 안 하고 뒷손지고 우리는 항복입니다. 그러면은 피 안 흘리고 그냥 다 공산화 돼버리면 통일이 되죠. 그걸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결사항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의 통일은 원치 않을, 공산주의 통일은 곧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과 같으니까 우리는 그걸 원치 않는다. 자본주의에 많은 폐해가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기에 장점 하나는 자유다. 신앙의 자유, 그것을 우리는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자유민주주의는 우리의 기본적인 신념이다. 자유민주주의가 깨지면 거기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다. 그걸 봐라. 러시아를 보고 중국을 보고 북한을 봐라. 보면 모르느냐. 거기에 신앙의 자유가 없는데 왜 믿는 사람들이 정신없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동의하고 동조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것이 제 신념이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정신을 차려서 무엇이 자유주의가, 사회주의가 뭐고 또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합법적인 전쟁 이런 것 외에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또 우리는 아무리 고통스러운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선지자 요나처럼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요나 4장 3절에 보면 그런 기도를 하죠. 마음이 고통스러우니까 주님 내 생명을 이제 좀 취하시오. 엘리야도 로뎀나무 밑에서 비슷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때때로 괴로울 때 하나님 나를 차라리 데려가십시오. 욥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그러게 왜 그렇게 괴롭다고 자살을 합니까? 그렇게 괴롭다고 나를 안락사시켜달라고 나를 갖다가 예 뭐 좀 죽는 예 그런 주사를 좀 놔달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것은 옳지 않죠. 생명을 그렇게 끝내는 것은 아니죠.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정답이다. 셋째로 사람은 고통을 통해, 성경을 보면 지금 안락사는 고통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 고통스러운 삶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그런 생각에서 나오는 생각이니까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고통 중에 참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이는 교훈입니다. 그는 고통을 통하여 자신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이며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천국이 얼마나 사모할 만한 곳인지 깨닫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이 땅에서 거룩과 의라고 하는 것도 깊이 깨닫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실 고통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통, 여러 고통이 많죠. 질병과 가난과 환경적인 어려움과 또 인간관계의 고통 다 포함해서 이 모든 우리가 겪는 고통의 이유는 단순합니다. 땅 위에서 이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또 죄짓지 말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고 예, 교만하지 말고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온유하고 겸손하여지고 이런 것입니다. 겸손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것이 고통의 목적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런 깊은 뜻이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깨달아서 더 주님 믿음 있게 주여 주님만 바랍니다.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주님만을 바라고 또 겸손해져서 내가 전에는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실제로 고통 가운데 질병이나 그런데 좀 길면은 자기가 벌레와 같은 인간입니다. 그런 말 고백이 나올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교만이 깨져서 겸손해지고 세상 줄 의지하고 세상 것 의지하던 것이 다 깨져버리고 산산이 깨지고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고 남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밖에 없어서 오 주님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39편 어느 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고백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사람이 그렇게는 하지 아니하고 안락사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 또 시편 119편에 우리가 잘 아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돼야 되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믿음 있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감당할 만한 그런 고통을 주시지 감당하지 못하게 하시겠는가? 예.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하면 불러가실 거예요. 그래 됐다. 이제 더 너무 고통 많이 당했으니까 이제는 오너라. 그리고 불러가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렇게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이고 네 번째로는 오늘 읽은 아까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대로 사람의 생명의 가치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여기에 말하기를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주님은 분명히 천하보다 귀하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가치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크다는 걸 생각하면 생명 때문에 몇 천만 원, 몇 억을 그런 돈이 있으면 돈이 없으면은 소비할 것도 없겠지만은 병원에서 그럴 때는 내보내는지는 몰라도 나 돈이 없어요. 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병원에 입원 계속 시키는지는 몰라도 예? 돈이 있는 사람, 예를 들면 10억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병원비로 10억 다 까먹고 간다 하더라도 자기가 있으니까 그건 괜찮잖아요. 생명의 가치는 10억보다 더 큰 거지 10억보다 작은 것이 아니니까 생명을 위해서라면 예? 10억을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안락사의 논리는 그 병원의 오랜 고통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이 크고 또 사회적인 부담이 크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진 않다. 그 얘기가 마태복음 여기에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크게 여겨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라는 말을 거기다가 비하면 안 된다. 그것은 비인간적인 생각이다. 안락사는 일종의 살인 행위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적극적인 안락사까지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 살인 행위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나 타인에 의해 고의적으로 손상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의 생명에 대한 고의적 손상은 분명히 살인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해야 하고 우리가 많은 고통 중에서 진통제는 맞지만은 그래서 제일 고통스러울 때 아무로 없이 고통스러울 때 병원에서 매일 최종적으로 맞추는 보통 진통제가 듣지 않으니까 몰핀을 맞더라. 아편이라는 진통제를 맞춰서 그러면 그분은 거의 말기암 환자지요. 이제 더 이상 다른 진통제가 듣지 않으니까 몰핀 주사를 놔서 진통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진통제를 맞더라도 고통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것이 옳고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을 끊는 안락사 개념은 동의하기 어렵다. 안락사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말했죠. 단지 의학적으로 치료 불가능한 질병의 경우 의학적 인공적 수단, 인공적으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든가 수액을 공급하고 영양을 공급하든가 하는 것이 병을 치료하기보다 단지 죽음의 자연스러운 진행 과정을 방해할 뿐이라면 그러한 무의미한 생명 연장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항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예를 들어서 불러 오너라. 그럼 오는데 금방 딱 죽기도 하지만 그러지 않고 어느 정도 연장되면서 죽겠죠. 서서히 죽겠죠. 오너라고 부르시는 신호가 왔어요. 그것이 치명적인 암일 수도 있고 어떤 치명적인 어떤 신호일 수 있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그런 부르시는 신호가 오면 우리 편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예 안 갈랍니다. 나는 갈 수 없어요. 지금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갈 수 없습니다. 안 가려고 이렇게 막 발버둥하듯이 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태도는 아니다. 그 말을 주님께서 신호를 보이신 것 같다. 그러면 잠잠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요. 집안일도 정리하고 할 일도 정리하고 내가 할 일을 내일쯤 죽는다 그러면 오늘까지 할 일을 내가 다 하고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정리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좋지 그걸 아니라고 그렇게 하지는 말자 그 말입니다. 죽음의 자연스러운 진행 과정을 너무 방해하는 일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항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심장과 폐의 아까 지금 말했지만 심장과 폐의 기능이 정지된 심폐사라는 보통 죽음이라고 말하는 이런 심폐사 이전에 뇌사 상태라는 것이 오늘날 있다고 그랬죠. 뇌사 상태에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뇌 전체의 기능이 소실되는 것을 우리가 뇌사라고 그러고 그러면 인지 기능이라는 사람을 결국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말도 물론 못합니다. 본인이 뇌 기능이 다 소멸되어버리면 인지 기능이 전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의식이 분명치 않습니다. 분명히 그냥 살아있는데 그걸 우리는 흔히 식물인간 그러죠. 계속 여기다 코에다가 뭘 하나 끼워서 공급을 하고 호흡기도 끼고 또 음식도 그냥 뭐 공급을 하는 것뿐이지 전혀 저 사람이 살아있는지 예, 살아있는 건 살아있는데 전혀 산 사람 같지 않은 우리가 식물인간 그런데 그런 상태를 흔히 이것은 뇌사 상태에서 보여지는 그런 현상이죠. 대한의학협회는 1993년에 그런 걸 발표했더라고요. 93년 3월 4일에 뇌사에 관한 선언 이런 발표를 했는데 신문에 보니까 그것은 심폐기능의 정지인 심폐사와 구별해 전뇌기능, 뇌 전체의 기능의 소실을 가리키고 뇌사의 판정은 생명존엄성을 훼손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행위의 중단이나 장기 공여의 경우에만 시행한다. 장기 공여 문제는 또 다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이지만은 적어도 여기에 무의미한 연명 치료 행위 전혀 의미가 없는데 계속 호흡기 끼고 시간만 그래도 몇 개월은 가더라고요.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무의미한 연명 치료 행위에 대한 중단이 필요할 때 뇌사 판정을 내린다 이런 얘기죠. 뇌사 판정 기준은 원인 질환이 확정돼 있고 계속 그 발표를 보니까 치료 가능성이 없는 기질적 뇌병변이 있을 때 또 깊은 혼수 상태로 자발호흡이 없고 그러니까 호흡기 빼면 죽는단 말이죠. 그런데 자발호흡이 없이 호흡기 끼어서 겨우 호흡을 유지하는 자발호흡이 없고 치료 가능한 급성 약물 중독이나 대사성 또는 뇌분비성 장애의 증거가 없고 어려운 말이라 저도 다 이해는 못하겠는데 직장 온도 32도 이하의 저체온이나 몸의 직장의 체온기를 넣어서 재는 거겠죠. 32도 이하의 저체온이나 쇼크 상태가 아닌 때 등의 조건을 달고 뇌사 판정을 한다고 돼 있고, 좀 쉽게 구체적 판정 기준을 보니까 양쪽 눈 동공의 확대 고정, 또 뇌간 반사의 완전 소실, 무호흡 검사 등을 실시하고 이를 6시간 뒤 재확인한 후에 최종 판정토록 규정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튼 1968년 이후 세계의 여러 나라들, 프랑스가 제일 먼저 68년도에 기른 것 같고 미국, 핀란드, 호주, 대만, 필리핀 등 세계의 여러 나라가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뇌사가 죽음이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어려운 지금 문제 안락사를 생각하면서 뇌사라고 하는 것이 거의 죽음에 지금 가까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람은 죽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죽음은 한번 가는 것이다. 그리고 신자는 오히려 죽음을 사모합니다. 나는 죽기를 정말 사모합니다. 아니, 물론 제가 죽으면 우리 집사람 걱정이 되지만은, 그래서 뭐 내가 당신 살아있을 동안에는 나 지켜줄 거야, 살아있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 그리고 또 집사람도 똑같이 저를 위해서 그래요. 내가 당신 살아있을 동안은 살아있어야 돼. 하하하, 우리는 웃으면서, 그럼 우리는 오래오래 안 죽겠네. 내가 당신 지켜주고 당신은 나 지켜주고 그래야 되니까 오래 살겠네. 웃으면서 그러는데, 예, 이렇게 우리가 죽음을, 그러나 언젠가는 죽는다는 건 알고 죽음을 그렇게 겁내질 않는다고요. 믿는 사람은 죽음은 천국 가는데 뭐가 겁이 납니까? 오히려 사모하지, 성경대로. 예, 그래서 죽음은 그런 당연히 우리가 가야 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순응하지 않고 대항하여 어떻게 하든지 죽음을 피해 보려고, 나는 안 죽을 거야, 나는 안 죽을,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치료 불가능한 질병이라는 의사의 판정이 있거나, 의사의 판정이 있거나 이것은 치료 불가능합니다. 또 뇌사 판정이 있는 경우에 환자가 사전 혹은 사후 동의가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전에 우리가 그런 동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어떻게 동의해야 될지 나중에 효과가 있는지는 몰라도 그런 얘기를 아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치명적인 그런 뭐야 진단이 오면 우리는 그냥 집에서 조용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갑시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해봐야, 수술해봐야, 그것이 낫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 있으면 참 불편하더라고요.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목사도 신방을 못 가요. 시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 몇 사람만 면회됩니다. 그래갖고 아주 우선순위가 가족 몇 사람하고 목사도 들어갈 짬이 없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믿는 사람이 차라리 집에 있으면서 시간이 짧으면 어떤가, 병원 치료받지 않고 집에 있으면서 시간이 단축된다 하더라도 매일 찬송 부르고 신방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해주고 기도받고 찬송가 듣고 그러다가, 예, 짧게 가는 게 낫지. 병원에 들어가서 오래 몇 개월이고 더 오래 있으면서 시간만 끌지만은 아무 무의미한 식물인간 같은 시간으로 있으면서 많은 비용을 소모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사전 혹은 사후 동의가 있다면, 또 환자가 여러 날 의식이 없을 때 가족들이 동의한다면 무의미한 생명 연장의 인공적 의학적 조치는 중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의미한 인공적인 그런 생명 연장은 우리가 꼭 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생각을 안락사를 하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안락사 속에 들어갈 수도 있는 개념일 수도 있지만 그와 구별해서, 안락사와 좀 구별해서 이런 무의미한, 그래서 요즘 그런 것들이 있죠. 연명치료, 그래서 연명치료 중단을 본인들이 뭐 서명하고 뭐 작성도 하고 뭐 그러는 거 있죠. 그런 비슷한 개념인데, 그런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구태여 우리 신자들이 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는 왜냐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생각을 여기에 좀 첨언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시간에 안락사 문제 어려운 문제지만은 안락사는 원칙적으로 그것은 옳지 않은 개념이고, 그러나 여기에 단지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해서 그것은 특별한 그런 경우에 확실히 의학적으로 진단하고 그것이 본인의 의사에 분명히 그것이 또 우리가 확인되고 하는 경우에 그것은 가능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조금 같이 생각했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때, 어지러운 때에 우리에게 바른 생각, 건전한 생각 주셔서 바르게 주님 앞에 살고 죽음을 준비하고 천국 소망 든든히 붙들고 살다가 주 앞에 서는 모두들 되기를 심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아멘. 아멘.